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사무엘기 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지어 따르는 사람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다. 그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였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옳은 일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뵐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로운 일을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억울하게 온갖 헐뜯는 말을 듣게 되면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렇게 박해받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없어 밖에 내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도시는 숨길 수 없다. 그처럼 등불을 켜서 항아리 안에 두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그것을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한다. 이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너희의 바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려고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글자 하나, 점 하나 없어지지 않고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 선생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옛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어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누구든지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의회에 불려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제단의 예물을 바치려 할 때에 내게 원망이나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먼저 그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라.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가게 되었을 때 가는 길에라도 얼른 화해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간수에게 내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도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른다.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탕한 마음을 먹으면 그는 이미 그 여자와 더불어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 오른쪽 눈이 죄를 짓게 하면 그 눈을 뽑아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잘라 던져버려라. 내 몸 가운데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한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만 이혼할 수 있다.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도 마찬가지로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너희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라. 죽게 한 맹세를 다 지켜라 라고 옛 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땅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니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은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니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하지 못하니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여라. 그 이상의 말은 악마에게서 나오는 말이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과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마저 돌려대주어라. 누가 너를 고발하여 내 속옷을 빼앗으려 하면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미워하여라 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모두에게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의롭지 못한 사람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무원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의 형제에게만 인사하고 지내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사무엘기상 제1장.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배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이고 그 윗대는 수비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였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분인나와 그가 낳은 모든 아들딸에게 재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열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딸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딸 때까지 집에 머무르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때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수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같은 가죽부대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수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을 경배하였다.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강좌는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확신을 여러분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둔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뒤에는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여쭈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가 정말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른다고 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많은 군중들을 향한 가르침은 마무리되고 이제 주님의 일을 앞으로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좀 더 깊은 진리와 자신의 자리를 바꾸실 성령님의 역할과 함께 하실 귀중한 교훈을 16장에까지 제자들과 좀 더 가까이에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이해되지 못하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들이지만 때를 아시는 예수께서는 찬찬히 그들을 이해시키심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내용은 예수께서 함께하지 못할 형편에서의 제자들의 사역과 섬김의 중심을 제시하시는 내용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과정에서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것이 실행이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도의 제자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올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의 또 한 번 성미급한 고백이 나오고 마는데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 가시는 곳에 가겠노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장담이 얼마나 연약한 것임을 말씀하시기를 오늘 날이 완전히 새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의 각오가 믿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31절에서 32절 중심으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가리온 유다가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일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일을 두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1절에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존귀를 취하는 일이 영광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영광을 받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적어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룸을 영광으로 이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1절인데 이것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후 타락한 인류 구원의 회복을 위해 준비해 오시고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선포해 오신 사실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멸망이 하나님의 실수인 양 오해되었던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받는 고난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영광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2절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반사되는 영광을 입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비로소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본받아야 할 자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보좌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혀주셨던 그런 영광의 모습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영광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고백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이라면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3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잠시 동안의 이별과 그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제자들의 힘써야 할 자세를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33절 첫 부분인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물론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에 대한 약속이지만 그 기간은 그리 오래지는 못할 것임은 이르 후에 진행되는 사건들을 볼 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3절인데 예수께서 장막절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선언하셨던 사실을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것을 당부하시는 내용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34절 상반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하신 것으로 이것은 이미 주어진 옛 계명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8장 13절에 시내산에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백성들과 세운 언약은 폐할 것이라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것은 구약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입니다. 결국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으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약속은 세상 속에도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인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늘의 가치와 기준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자연히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36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으로 홀로 가셔야만 하는 고독한 길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으시고 난 후에 다시 헤어져야 한다면서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에게도 이르노라. 33절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요한을 통하여 여쭈었지만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에는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분명한 답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이 길을 지금은 함께 갈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오로지 주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지만 나중 주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을 때 주님과 같은 희생을 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고 이 예언 역시 이루어진 것으로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 수 없다는 예수도의 말 위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37절 상반절에 항의하듯 말하지만 과거 내가 하는 것을 너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했던 7절에 원리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치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다시 한번 어설픈 장담을 하고 맙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7절 하반절인데 아무리 감정이 격하고 열정에 불타고 의지가 앞서도 영적인 일은 위에서부터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사람의 판단에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앞서서 장담하는 것은 이래서 옳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 또다시 경계를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38절 상반절인데 아직 성령에 의하여 움직여지지 못하는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의 용기를 예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진실한 예언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8절 하반절이죠. 오늘 우리도 나 자신의 용기에 기초하여 무엇을 해보겠다고 큰소리친다면 주님께서는 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의 십자가는 죄를 진 사람은 누구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죄 없이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고 또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고 도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는 누구든지 성령과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람 스스로의 각오와 결심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지만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의 능력과 의지를 힘입어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초청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며 이제 베드로처럼 목숨을 버리고 따르겠다는 각오만 가진다면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시편 제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심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계속된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본 사람이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해 북쪽 유대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은 험준하고 황량했습니다. 그는 바위 틈에서 음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옷은 낙타털로 만든 것을 입었습니다. 이렇듯 야성적인 용모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침을 듣는 사람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당시의 죄악을 거리낌없이 비난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군병이 이르기까지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르지 않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무죄한 인간으로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대담하고 겁없는 선지자도 이제 그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귀한 분에게 세례 베풀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한이 사형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고 명령한 세례처럼 죄사함을 받기 위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의 탄생과 마찬가지로 예외적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시편 119편 172절에서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께 세례받도록 명령하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례받기를 거절하셨다면 이는 하나님 아들로서 결코 작은 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성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신 삶이 다음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세례받으셨는데 우리가 세례받기를 거부한다면 그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치실 병이 아주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저희가 항상 주님만 바라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